우리가 신약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사용하시는 이와 같은 그 특별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보다 한 3배 정도 이렇게 깁니다. 이 구약성경 안에도 많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한 15개 정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유는 실제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기 하 1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어요. 특별히 사무엘기 하에는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15개의 그런 그 비유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그런 비유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사무엘기 하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복음적인 그런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읽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무엘기하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 그리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난주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받으셨죠 다? 사무엘기하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는 목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늘은 사무엘기하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다 읽고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1장, 12장, 13장에 있는 말씀이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예습을 하고 이 자리에 오면, 그러면 제가 한번 복습을 해드리고, 그리고선 이 성경 말씀,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심층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목사가 무엇인가 매일 고민하고 이 생각하는 게,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와 같은 그 의문거리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 읽었지만 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든 건 다 뒤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나왔는데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예전에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보다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 목사다. 그러한 내용의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무엘기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보다는 들은 이후에 사무엘기하 1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서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제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사무엘기하 11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과 그 다음에 밧세바와 우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정욕이 들어가게 될 때 도저히 평상시에 온전한 그런 생각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을 다윗이 행하는데 제가 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을 때 야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모든 종들이 나가서 지금 암몬 족속하고 싸워서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평안히 성에서 누워서 지내다가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목욕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이 여인을 데려다가 겁탈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아가 자기의 종입니다. 자기의 신하예요.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그런 지역으로 보내갖고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사악한 일이 여기 사무엘기하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악한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 나단을 보내서 그래서 이 나단 역시 비유를 사용해서 그래서 다윗의 죄를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하 12장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암양의 비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린 암양이 있었는데 이 암양이 너무나 귀중한 존재가 돼서 마치 가족의 하나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 가난한 사람이 어린 암양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대접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에서 취해서 음식을 만들어 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가서 그 어린 암양을 취해서 이 사람이 생명같이 여기고 가족같이 여기는 이 어린 암양을 취해서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분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크게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그 대목이 나온 다음에 그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 왕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이 나단 대언자가 대언하는 그와 같은 대언의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와 같은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하나님의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첫 번째로 다윗과 그 다음에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죽는 그와 같은 사건이 사무엘기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아주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어요. 그 누이의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한 사람이 이 정욕을 참지 못해서 다말을 역시 강제로 욕보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기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이 암논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형제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일을 행하고는 어디로 도망가요? 그술이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도망해서 3년 동안 지금 그 땅에서 다윗 왕의 얼굴을 피해서 그래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암논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죄악을 저지른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거기 37절하고 39절에 가서 보니까 날마다 자기 아들 압살롬 보기를 그렇게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날마다 이 압살롬 때문에 애곡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기하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드고아의 여인이 나옵니다.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여자를 불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일을 꾸미는 그런 내용이 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윗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 다윗은 공의를 집행해야 될 왕입니다. 또 다윗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아버지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살인자를 죽여야 될 그런 공의를 집행해야 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아버지인데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살인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 공의를 집행할 수도 없고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요압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는 율법을 따라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는 동시에 사랑을 보여야 되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압이 가만히 살펴보고는 다윗의 심중을 읽었습니다. 그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의 이 케이스를 가지고 가서 왕 앞에 가서 이 드고아의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 두 아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인이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다투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척들이 아들을 죽인 이 아들, 제게는 이 하나뿐이 남지 않은 이 피붙이, 이 살붙이, 이 아들 하나뿐이 안 남았는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아들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이 숯, 유일하게 불이 붙어있는 이 숯, 이 숯마저 지금 끌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제게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을 위해서 상속을 이어받을 것 같은 상속자가 없게 됩니다. 이 친척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역시 큰 딜레마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안 남는단 말입니다. 다윗이 평안히 돌아가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두 번, 두 번 얘기해도 여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 11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세 번이나 이 아이가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확답을 받은 다음에 여인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가지고 왕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왕도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왕의 삶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왕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도망가서 죽지 않으려고 지금 도망가서 그 술당에 가 있는 동안에 지금 왕이 해야 될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것처럼 이 압살롬을 데려다가 역시 너도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게만 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왕에게도 이 비유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전곡을 찌르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에 우리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의 아들이 이미 죽은 이 아들은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공의를 베풀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암논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공의를 집행한다고 해서 암논을 살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게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쫓아낸 자가 영원토록 추방당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마음을 돌리고 요압을 보내서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대목이 14장 17절 이후에 33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첫 부분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제가 전도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그 죽는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죽는 일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이 떠나는 것, 혼이 떠나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서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떠나면 죽는 건데 잘 보세요. 이 영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죽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버틴길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의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전쟁이 죽음과의 전쟁이에요. 여기엔 면제받는 일이 없어요. 영을 영원토록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영웅 호골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악을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어요. 그 사망이 임한 그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서 마귀가 사망을 빌미로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속박 속으로 지금까지 몰고 간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에베소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아시죠? 예, 에베소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전 세계 4대 도시였어요.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디오, 그 다음이 에베소예요. 전 세계 4대 도시. 얼마나 컸으면 전 세계 4대 도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안에 다이애나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함께 쫓아다닌 그런 사람들을 송사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외치던 그런 내용이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그 성전,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두었던 그 신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갖고 그 지역에 토사가 몰려와갖고 그래서 그 전 세계 4대 도시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를 멸망을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가서 보니까 어때?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폐허가 된 것을 지금 사람들이 가서 발굴해갖고 그래서 원형 경기장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극장도 만들어 놓고 각종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목욕시설 이런 걸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아무리 영웅호골이라고 해도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지진 한 번 보내시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것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비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지금 한 20대, 30대 중반 이렇게 되고 그랬으면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죽어? 영원토록 살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련해 놓으신 내 본향집에 돌아가야 될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불태우고 돌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인생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쇠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주전자를 뭘로 만들었냐면 도자기로 주전자를 만들었어요. 도자기. 그래서 그 도자기로 만든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근데 잘못해갖고 이 주전자가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자기가 깨어지죠. 그럼 그 안에는 물이 다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긁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지금 사하라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낙타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아시스 근처에 가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물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 주전자를 놓쳤어요. 물이 다 떨어져서 모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긁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들어있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주전자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주전자가 깨지면 물이 다 흘러나오듯이 우리의 이 몸이 깨져버리면, 그래 우리의 몸이 깨져버리면 우리의 실체가 날아가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되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엔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어요. 살아있는 이 땅에, 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용서도 해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화해도 해야 되고 화해도 받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은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줄. 은줄이니까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참으로 아름다운데 쇠줄이 아니에요. 쇠줄은 강합니다. 은줄은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어때요? 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깨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은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쇠줄이 아니에요. 은줄이에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할 때 그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용서받아야 됩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용서를 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가능한 한 우리 성도들끼리도 가능한 한 서로의 단점만 살펴보지 말고 화목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용서받아야 되고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사랑받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일이 될 때 갑자기 우리에게 끝이 오게 되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이 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쏟아져서 엎질러지면 다시 뒤집어서 이거를 모을 수가 없듯이 그때 가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오늘 화해할 수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쫓겨났습니까? 압살롬이라고 한 사람이 쫓겨났어요. 맞죠? 왜 쫓겨났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다윗이 쫓아낸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다윗이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는 자기가 스스로 쫓겨난 자가 된 겁니다. 여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뭐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뭔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누가 잘못을 했냐? 잘못은 압살롬이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쫓겨난 자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자기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버림받은 생각에 그들을 내어주신다.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이와 같은 방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상태에 있냐?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율법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와 같은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었냐면 청동을 매끄럽게 갈아가지고 예, 그래갖고 예, 이거를 예, 반짝반짝하게 닦아 그래서 이 거울을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걸 거울이라고 하면 이 거울과 거울을 매끈하게 이렇게 갈아갖고 두 개를 이렇게 대면 잘 붙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중간에다가 흙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져요. 붙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중간에 흙이 들어가서 중간에 무언가 불순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 개가 이 금속과 금속이 매끈하게 이렇게 갈리면 두 개가 딱 달라붙듯이 붙어야 되는데 이 두 개 사이가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죄와 불법이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율법에 따라서 정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은 무엇이냐?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방법을 고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에게는 이 지옥의 정죄를 피할 그런 방도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남아있지 않아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대학 교수든 그 사람이 억만장자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많이 배우든 많이 못 배우든 가난하든 부자든 지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방법을 고안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고안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불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고안해서 죄 가운데 이 떨어져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방황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첫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그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됐습니다.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방황해서 유리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여기고 나를 죽일 터인데 내가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살인자에게도 표를 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고안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두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죽어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쫓겨난 자가 영원토록 추방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고안해 내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듯이 또 목자가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 역시 이 땅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신다는 거. 이걸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고안해 내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가서 보시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피도시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도시로 도망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공의를 저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긍휼을 택해서 자기 아들을 돌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공의를 저버렸어요. 왜 그래요? 공의를 왜 저버렸어요? 원래 이 살인자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여야 살려요. 살리잖아요. 살리면 공의가 훼손이 돼요? 훼손이 안 돼요. 훼손이 돼요.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를 훼손시키고 긍휼을 택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되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훼손시키면서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되겠다고 모든 사람을 몽땅 다 구원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망가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요? 공의도 만족을 하고 사람도 만족시키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공의를 훼손시키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죄덩어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죄덩어리가 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려 부으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죄덩어리 위에 이 완벽한 하나님의 희생제물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불같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편안하신 상태가 됐어요. 공의를 하나님이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이 되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죽으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악이 용서가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사랑을 베풀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시고 동시에 사랑을 지키시는 그런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사건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가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보존이 됐어요.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해내셔서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 드고아의 여인의 그 케이스를 듣고 나서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를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요? 압살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가진 그와 같은 사자를 보낼 때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지금 여기 다윗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게 한 종류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이 베풀어주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오늘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한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람은 다 죽어요. 여기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죽습니다. 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을 엎질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물 한번 이렇게 엎질러 보세요. 이건 물 다시 뒤집어서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기회가 오늘 가면은 그 기회가 내일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화해의 말씀 오늘 전해야 될 것인가? 오이 화해의 말씀 오늘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상태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 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죄와 불법이 끼어 있어서 이 두 개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종류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죄와 불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불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방법을 고안해내십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고안하세요. 어떤 방법을 고안하시냐? 하나님이 공의이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고안해내십니다. 또 어떤 종류의 방법을 고안해내세요? 이 떨어져 있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신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 참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 타고 카타르 도하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외국인 여자아이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도대체 어디 가냐. 이 카타르 도하에 갔더니 우리나라 인천공항같이 그렇게 좋은 공항이 없더라고요. 가보니 그 완전히 도떼기 시장입니다. 정말. 거기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갖고 줄 서고 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아르헨티나에서 왔대요. 아니 그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을 왜 가냐고. 아 그렇잖아. 이거 보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이 젊은 아이들이 도대체 왜 한국으로 오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만나러 왜 한국을 가냐. 그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성경을 피고 하나님 어머니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보니까 안상홍이더라고. 안상홍. 아르헨티나에까지 지금 안상홍이 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앉았더라고요. 야, 참 이게 세상이 진짜 거의 끝이 다가왔구나. 이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왜 한국으로? 여기가 성지 아니에요. 성지. 안상홍이 태어난 성지. 그래서 제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아들 하나님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까? 믿지 않아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리고 어디 가냐니까 인천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주고 시간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이제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방법을 고안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안상홍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 저쪽 우리하고 정반대되는 그 지역에까지 그게 퍼져나가고 한국 사람에게 들었냐니까 한국 사람이 들은 게 아니래요. 아르헨티나 사람이 가르쳐줬다니까. 이미 한국 사람이 가서 아르헨티나 사람 누구에게 가르쳐서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을 가르쳐갖고 지금 성지순례로 오는 지금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말세가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고안해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와 같이 무지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도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는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방법을 고안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사람 구원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 방법 고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해주셨어요. 그럼 그것보다 더 쉽잖아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 구원하는 일보다는 쉽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해내시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고안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방법을 고안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살려내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